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의 몇 절을 또 읽고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또 다 같이 묵상하며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담긴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이제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 오후에도 또 다시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은 자들 또 이곳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고 정한 시간에 함께 말씀 앞에 앉는 모두들 또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앉는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감히 소원합니다. 기록된 책의 말씀을 아무쪼록 개인적으로 읽을 때나 함께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시며 그 교훈과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당후의 삶이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 말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제목을 그렇게 줘봤는데 그러나 2장 9절에 귀한 성도의 특권에 대한 요절의 말씀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좀 4절부터 읽어보십시다.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온 예수께 온 예수님께 예수님에게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 그것이 주동사 문법적으로는 그것이 주동사 같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는 말은 종속된 구문으로 돼 있는데 여튼 우리가 번역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말처럼 번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세워지고 있다. 문법적으로는 그런 뜻인데 여튼 우리말대로 읽어봅시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도 할아버지들이 번역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역한 구절도 간혹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번역을 님자를 붙여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했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쓸 때 하나님도 존칭어를 내서 하나님 자체가 고유명사고 거기에 존칭어를 우리말에는 항상 높임말을 쓰니까 부모님이라도 부모님을 그냥 우리가 높이지 않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다시 번역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세워지고 이런 제사장이 되라 될 것이라 될지니라 되어야 한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배척과 버림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세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이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만세 전에 택하심을 입은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장차 사람이 되실 영원하신 아들 신비하신 삼위일체는 신비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한 인격에서의 결합 이성 일인격이라는 진리는 우리가 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인류의 구속자로 택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많은 택자들 온 각 나라 각 민족 가운데 각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어서 우리 한국 민족, 한민족, 조선 민족 안에도 택한 백성들이 있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이렇게 인류의 구속자, 택자들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산돌이라는 말은 그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살아있는 돌, 돌은 보통 죽은 돌인데 돌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산돌이시다. 생명을 가지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돌이시다. 산돌이신 예수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산돌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신약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 세워져야 한다. 세워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이 모여 건립되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영적인 집. 우리의 교회들은 영적인 집, 신령한 집이다. 교회는 돌들로 지어진 건물은 요즘에는 이렇게 철근으로 또 벽돌로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집을 짓지만은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또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 자체가 그렇게 교회의 의미를 가진다기보다 사람들 속에 계신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영적인 집, 신령한 집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자체는 그렇게 신령하지 못하고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들이고 물질이고 건물은 물질이고 우리는 육체에 연약한 육체들이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신령한 집, 영적인 집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죠? 그래서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신약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들의 연합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를 교회를 표현하기를 건물마다 다 연결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간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성전이라. 예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이라. 신약교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으로 건축 중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건축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이지. 지금도 건축 중입니다. 이것은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는 거대한 교회 공사입니다. 거대한 교회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의 건축 소리가 예배당 지으면 건축하는 집을 지으면 건축하는 소리가 나듯이 건축 소리가 온 세계 곳곳에서 들립니다. 요란하게 들리기도 하고 조용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한 명의 영혼 구원을 통해서 벽돌 한 장이 쌓여 가듯이 이 건축은 예배당 건축보다 수천 배 더 의미와 큰 의미와 중요성이 있습니다. 예배당 하나 짓는 것은 아무런 큰 의미가, 그것도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비해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을 지으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예배당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필요해서 짓는 것 뿐이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건축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성화를 이루고 또 전도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하는 이 건축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물질적으로는 유효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 영적 건축, 그 전도와 성화의 일을 크게 여기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귀한 일이다. 한 명의 영혼이 구원 얻고 구원 얻은 영혼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성화가 진짜 중요한 것이죠. 성화가 없이 예배당에 숫자가 가득한 것이 의미가 없고 또 모여서 거대한 무슨 거창한 활동들을 벌이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예. 그런 일들은 다 해보기도 하고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속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가 무엇인가? 예수님 믿는 중생의 생명이고 성화의 과정이다. 그것이 없으면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는가? 심지어는 아무리 정기 집회를 가지고 모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문을 좀 닫거라. 예배당 문 닫았으면 좋겠다. 말라기서에도 이사야서 1장에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짐스럽다고 말할 수도 하셨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신약교회라는 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제사장들의 집단, 그냥 제사장이라는 단어보다 제사직, 제사장 계급이라는 점에 제사장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들을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영적 제사란 우리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헌신과 봉사를 가르치는, 우리의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제사다. 그 제사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없으면,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없으면, 주님을 진실히 믿는 실천이 없으면 그것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는 모든 악독과 앞에서 말했죠. 2장 초기의 초두에서 악독과 속임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고 모든 죄악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제사를 드리라.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그것은 우리의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선하게 살고 있는가? 계명 순종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가정생활은 어떤가? 가정에서는 잘 하고 있는가? 또 직장에서는 어떤가? 직장에서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데 저렇게 아주 반듯하네. 모든 것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착하고 또 믿을만하고 인격적이고 겸손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 같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런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목표는 다 동감하는 것 같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만일 그런 도덕성, 경건은 그들이 이해하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경건과 도덕성, 적어도 도덕성, 부모를 공경하고 남 죽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끄떡끄떡하고 그러는 게 좋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걸 도덕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런 도덕성이 없으면 아유 저 사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저 사람 거짓말 참 잘해,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는 더 이상 성도의 빛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도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도덕성을 보고 저 사람 반듯한데 내가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것은 알겠다. 저 사람 보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절 보십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하고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이시라고 여기 되어 있으나 보배이시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죠. 귀한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고 더 귀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버린 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공모하고 또 실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그들이 실천하고 그렇게 그들은 성공했다. 야,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됐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으니 이제 속 시원하다.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러나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돌에 부딪혀 넘어졌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어떤 이들은 영생에 이르게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버려두셔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이르게 정하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작정의 진리, 예정의 진리를 성경은 말합니다. 죄 가운데 멸망받을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정하신 것이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이 거기 있다.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 가운데 너는 죄 가운데 그대로 죄 짓다가 멸망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작정하였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돼서 말씀에 들을 귀가 열려서 귀가 열려라. 귀가 닫혀서 무슨 말인지 통 못 알아듣겠다 그러지 말고 알아듣겠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회개하라는 거로구나.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을 아는 깨닫는 경건의 지식을 갖는 것 첫째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위해서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 둘째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알아져서 귀가 열려서 깨달아져서 그렇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도덕법을 우리가 지켜야 마땅하지. 그것은 모두들이 다 양심의 반영에 의해서 모두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네들은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해도 도둑 아버지는 자기가 도둑질하더라도 아들한테는 너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고 착하게 살도록 해라. 그렇게 말하는 양심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데 이 양심을 버리면은 그러면 그 사회는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멸망 직전의 사회가 되고 말 것이죠. 9절을 보십시다. 오직 너희는 세상은 이렇다 하더라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말씀을 전하면 받는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우리도 과거에는 하나님 잘 알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던 자였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던 상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들이 되어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우리가 예수님 발견하고 예수님이 구주인 걸 알고 하나님이 창조자 섭리자이신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않았다면 깨달아야죠. 아주 멸망 가운데 있다면 가장 불쌍한 자죠.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특별히 짐승에게는 그런 벌을 주지 않아요. 짐승은 잡아먹고 그래도 너 잡아먹었으니까 너는 남의 것을 잡아먹는 살인은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짐승 잡아먹은 자니까 너는 엄벌에 처한다 사형이다 그런 거 없어요. 짐승에게는 그냥 힘 있는 자가 잡아먹기도 하고 먹히기도 하고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는 자연세계는 그렇지만 인간사회는 다르잖아요. 인간사회는 남을 속이고 악을 행하고 이런 소위 인간은 도덕적 책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뭐 심판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내 멋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다. 그러면 자살하면 되지. 자살하면 다 끝나는 건데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요. 자살하면 끝내요. 참 쉬우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죽은 자도 다시 부활시켜서 심판을 해서 심판의 부활로 시켜서 지옥 형벌을 내린다. 그거를 말씀하니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자살로 끝난다면 자살로 끝내갖고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면은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노인도 젊은이도 자살하면 다 되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지만은 그래요. 자살하면 그렇게 된다고 당신은 생각하는데 그건 잘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요. 자살해도 내가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했는데요. 이거 된다. 두 불이 왜 사람들이 있는데 긍휼을 입은 우리는 여기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얻은 우리들을 가르쳐서 이게 너희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고 가장 큰 복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왜 드러내셔야 되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두려운 것밖에 없습니다. 단지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의 대상으로 너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할 마음이 없다. 너도 내 죄에 대해서 엄격히 내 죄 지은 거 적지 않은데 그 죄에 따라서 공의의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을 네가 피하기 어렵겠다. 그러시면은 우리도 가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 그러다가 지옥 가면 되겠냐. 지금이라도 회개하거라. 지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 빨리 인정하고 창조자 하나님 인정하고 인정할 것이 인정할 만한 이유가 그렇게 없냐 생각해 보면 있지. 왜 없냐 하나님 계신 거 아직도 못 깨닫느냐. 내가 한두 개의 증거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증거를 보여주었는데 내가 머리를 좀 써도 깨달을 수 있는 옛날에 철학자들도 많이 깨달았어요. 철학자들도 존재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무슨 또 등등 도덕적인 증명해가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예수님 믿지 않는 철학자들도 깊은 사색 속에서 신의 존재를 그들 나름대로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바빠서 하나님도 모른다고 자꾸 그러느냐. 말씀을 좀 읽어보지 성경을 읽어봐도 잘 알 수 있을 텐데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에게 주신 특권을 여기에 9절 10절 귀한 요절이죠. 9절 10절은 그 9절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 성도들의 구원 얻은 성도들의 특권 첫째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세상에 많은 족속들이 있지만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듯이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택하셨다. 택하신 족속들이다.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양이니까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선택받은 증거가 회개와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선택의 증표를 표를 가진 자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감사하네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를 보고 제사장들이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도 다 제사장이 아니죠. 레위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도 다 아니고 그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 그 중에서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1년에 하루 세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제사장들이 바로 오늘 신약 성도들은 그런 특권을 가졌다. 신약 성도들의 특권을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바실레이오스라는 말은 높은 특권을 가진 이런 뜻입니다. 왕과 같은 로얄입니다. 로얄. 왕과 같은 특권, 왕과 같은 특권을 높은 특권을 가진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진짜 높은 특권을 가졌죠.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아들의 특권, 자녀의 특권을 가졌어요. 아버지, 아버지 하고 마치 우리 아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도 아빠 방에는 마음대로 들어가죠. 우리 손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첫째, 둘째는 아빠 방에 절대로 잘 안 들어가요. 벌써 좀 나이가 들어서 그 야단을 몇 번 맞았다는 거죠. 그런데 셋째, 이 막내는 예, 겁이 없어요. 언제든지 아주 그 아빠 방에 마음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뭐 시키려면 너 가서 아빠 방 가서 이 흰 종이 좀 갖고 와라 그러면 탁 들어가서 다 자기가 종이 꺼내가지고 갖고 와요. 그래서 아 이게 자녀의 특권이로구나. 그렇지, 아빠가 그래도 막내라고 더 귀여워하니까 저렇겠지. 특권, 당당하게 들어가서 겁 없이 들어가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내처럼 하나님 앞에 겁 없이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도 올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특권을 가졌다. 네? 왕 같은 제사장. 셋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다. 세상 나라는 죄와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음란하고 부도덕한 나라죠. 그것이 세상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엔도 동성애를 권장하고 그러잖아요. 그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야 된다. 이 유엔이라는 것 자체가 못됐지요. 그렇게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죠. 그건 세상 나라가 그런 것이에요. 세상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서로 뭐 바로 한다고 하다가 별로 하는 것도 바로 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점점 속화되고 망해가는 나라죠. 세상은 이렇게 망한 멸망할 장망성입니다. 멸망할 나라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건과 도덕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와 진리와 사랑과 평안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할렐루야. 예? 교회가 거룩한 나라 그렇게 돼야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거룩이 없으면, 진실이 없으면은 교회는 예? 권징 대상이 되죠. 거짓말하면 안 되죠. 또 교회에는 모든 불법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회개하세요. 회개를 하면 괜찮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를 괜찮다 은닉하거나 고집하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러죠. 직분자는 물론 안 되겠죠. 그러나 일반 성도들도 권면을 대상이 되겠죠. 넷째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것도 참 놀라운 것입니다. 소유된 백성, 예, 우리말로 세굴라라고 표현하는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보배, 영어로는 예, 보배라고 표현했습니다. 보배. 소유된 백성, 세굴라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보배라는 말입니다. 보화, 보화. 마치 대제사장의 양쪽 견대에 호마노 두 보석 위에 여섯 명 여섯 명 열두 지파 이름을 쓰고 또 이게 흉패 앞에 열두 개의 보석을 붙인 열두 개의 다양스러운 보석들의 각 지파의 이름을 쓰듯이 보석과 같은 우리를 보화로 여기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고 보화다. 예수님의 그래서 피값으로 독생자의 피값으로 사시니 피값은 대단히 비싼데 우리 값이 그 정도로 와 황공한 일이죠. 우리는 그렇게 가치가 없는 부족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대우해 주십니다. 피값으로 사시고 보화라 세굴라라 예 우리를 보화 보배라고 여기십니다. 그러니 그 보배를 누가 빼앗아갑니까? 마귀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마귀가 이것들 봐라 내가 너랑 한번 해서 너를 겪고 넘어뜨려서 너를 빼앗겠다 그렇게 한다고 마귀가 빼앗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이놈 마귀야 가라 네가 감히 아무개를 건드려서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영생을 주느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수가 없는 그런 보화로 우리를 여기십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으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구원의 은혜를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지금 좀 예, 저 뒷골목에서 방황하면서 죄 가운데서 예, 술 취함 가운데서 비천거리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또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면서 예, 혹은 또 술집에서 젓가락을 두들기면서 한가닥 노래를 하고 있었을지 모르는 나였겠지만은 그런 안 돼 인생은 그렇게 소비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특별히 젊은이들 그래요. 저는 여기 있으면서 새벽마다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새벽 주일 새벽 되면 많이 느끼죠. 이 홍대가 유명한 거리더라고요. 이제는 명동보다도 여기가 더 유명해서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여기는 9만 명 예상되고 명동은 6만 명 예상됐는데 여기가 더 유명한 거리고 그다음에 강남 로데오 거리보다도 유명해졌는지 이제는 자꾸 홍대 들먹이더군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재미있게 노는 것도 뭐 젊어서 놀긴 하겠지만은 저렇게 술 먹고 휘청거리면서 놀면은 언제 승리를 하겠는가. 저렇게 놀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할 테인데 그러면은 예,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50대쯤 돼서 똑똑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인물이 되기는 어려울 텐데 열심히 노력을 해도 어려운 것인데 예, 공부를 해도 끝이 없는 게 공부고 예, 실력을 쌓아도 그래서 또 자격증이라도 어떤 사람은 예, 자격증을 5개, 10개를 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놀아가지고 자격증 한 개라도 따겠는가.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나이 들면은 후회할 것인데 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것인가. 예,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기술이 공부에 흥미가 없으면은 기술이라도 열심히 연마해서 자격증을 차라리 10개를 따버리든지 예, 전문 기술자가 되든지. 제가 그런 얘기했죠. 제가 저 수색에서 이렇게 할 때 어떤 분은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이 자동차의 불안자가 뭔지 불안자라는 뭘 잘 그 소리만 들어도 착 뭐가 고장난 걸 고친다 그래 돈 많이 벌더라고요. 자동차의 배기통 같은데 배기통에 뭐가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소리만 들어도 고치는 기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차라리 그런 기술자가 되든지 대학 버젓이 나와서도 대학 나와도 전공 못 살리고 취직 못하는 사람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대학 나온 아들 보고 너 그거 하지 말고 카센터 해라고 아예 자동차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관계되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부모가 참 용기도 있다. 버젓한 대학 나왔는데 그거 치워버리고 그거 자, 그 대학 나 전공도 살리지 못하는 거 하지 말고 가서 자동차 기술 쪽에 나가서 이 손 기름때 묻히면서 배우기 시작해 들어가서 어떻게 구조가 됐는지 요새는 뭐 자동차도 하도 발달해가지고 전기차 뭐 수소차 나오니까 그래 단순한 일은 아니겠지만은 뭐든지 공부에 취미가 있으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아예 기본을 좀 닦아서 튼튼하게 하든지 공부에 취미가 없으면 독일 사람들처럼 처음부터 아예 기술을 가르쳐서 뭔가 먹고 살 거를 길을 열든지 예. 그러죠. 제가 그 독일 사람들 얘기를 했으면 이제 빗나가는데 독일 사람들 보니까 독일은 예.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음악을 그렇게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이 음악 전공이 아니라 의사인데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고 말하자면 예를 들면 자기 직업은 따로 있고 음악은 예, 가해로 하는데도 그렇게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 사람들이 더 머리가 앞섰나? 그게 그러니까 뭐든지 특출하게 해야 돼. 특출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특별히 예능계는 더더욱 그렇죠. 예능계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거기는 몇 사람만 특출하지 모두가 다 그러니까 예능을 하는 사람들이 다 많이 배가 고프고 힘들잖아요. 거기는 특출하지 않으면은 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직업을 갖고 자기 어떤 돈 벌 수 있는 기술들이 있으면서 하는 것이 안전하기는 하겠지, 안전하기는 하겠지. 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증거하도록 지옥 갈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다고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하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긍휼도 얻지 못했으나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긍휼을 입은 자답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과 행위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그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돌이시다. 산돌이라고 표현해서 생명이 있는 돌이라는 말이죠. 그 돌은 구원하시는 돌입니다. 다니엘이 본 예언하고 비슷한데 다니엘 2장에 보면 예, 사람의 손으로 떠이지 않은 돌이 나타나서 이 돌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 세상 나라를 부수는데 돌로 부수어요. 돌이 얼마나 큰 바위 돌인지 부숴버리니까 바벨론, 예, 그다음에 메데파사, 예, 헬라, 로마 이 세상 나라가 다 산산이 쪼개져서 산더미 태산을 이루고 예, 이룬다. 그 환상을 예, 해석했지. 그게 다니엘 2장 34절, 35절, 4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것은 메시아 예언이라고 보입니다. 메시아의 초림으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을 의미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돌 위에 자신을 표현하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신을 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돌에 맞아서 다 부서져서 교만이 부서져서 자존심도 부서지고 예수님 몰랐을 때는 꽤 자기를 높여서 자기 자랑도 하고 뭐 자신이 큰 것처럼 저 껍적일지 뭘 껍적인다 그런 게 그러는데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그런 게 다 헛되다는 걸 알고 다 부서졌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야. 있는 것도 또 없다는 것도 그렇게 뭐 그 열등감 가질 것도 아니야. 그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있고 또 없으면 없고 그런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게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 믿는 그것밖에 남는 것이 없으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에 합하게 우리의 생애 짧은 생애를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 세상에 것 많이 가졌다고 심판대 앞에 서면 그거 갖고 하나님 내 세상에서 많이 가졌습니다 그건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다 너 많이 갖고 그거 뭐 했냐 그래갖고 너 위에 썼잖아 그 많이 가진 것 같고 네가 선한 일을 했냐 주의 일에 기여했냐 뭘 했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 오히려 안 가진 것이 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 건 내놓을 거 없고 나는 오직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한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낫겠다 그것이 그러니까 세상에 것 가지고 그거 자랑할 것도 없고 또 그것 갖고 열등감 가질 것도 없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은 이것 예수님의 돌이 나를 꽝 때려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살다가 오느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직업이 뭐든지 우리의 재능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각자 우리의 위치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로도 주를 위하여 산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게 좀 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서 예, 뭐 근사한 사람 예, 같이 결혼하고 돈 잘 먹고 집 잘 하나 장만하고 차도 근사한 거 하나 뽑고 그런 허황한 꿈을 버리고 그 돈 가지 말라는 거지. 돈 있으면 집도 사시고 차도 뽑고 하십시오. 뭐 그게 죄겠습니까? 예, 필요한 대로 다 하는데 그런 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면서 하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목표를 두지 말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예, 택해서 결혼도 하고 결혼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란 얘기지. 잘 믿지 않은 사람은 해보십시오. 잘 되나 안 되나. 해보면 그때부터 시작일 거예요. 예. 술상 차려와라. 예, 담배 하나 사와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놀러 가자. 왜 매일 교회만 가느냐.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쟁이 시작될 게 뻔한데, 예. 제사상 차리고, 예. 또 절하라고 하고,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미련한 짓이에요. 우리 청년들에게 말하는 미련한 짓이. 믿음 안에서 그리고 좀 눈을 낮추어 가지고 예, 저 사람이 참 사람이 반듯하고 그러면은 먹고 살 만하면 다 하세요. 너무 재지 말고 예, 너무 다 갖춰 가지고 하면은 나이 다 늦어서 나중에 늦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결혼은 30대 전후에 다 해버려요. 정신 없을 때 해야지. 정신을 차려갖고 40, 50 되면 그때는 다 재가지고 결혼도 안 되고 그래가 그때 가면은 결혼해봐도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정신 없을 때 아직 예, 모든 게 꿈만 있을 때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서 엉뚱하게 결혼하라고 또 결혼 얘기네. 하도 결혼 안 하니까 목사가 속이 상해서 하는 거예요. 결혼들을 해. 젊을 때 결혼해. 웬만하면 30대 전후 돼가지고 저 사람 반듯하고 서로 인격성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경건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잘하고 착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돈, 자기가 먹고 살 만큼 부지런히 성실한 사람은 자기가 직장도 있고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돈 벌어 먹고 살지. 그건 또 해야지. 처자들 굶이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게. 가면은 웬만하면은 다 짝을 만나서 결혼도 해요. 그래서 이 결혼식을 요새 주례를 통 못한단 말이에요. 이 결혼식 해도 나한테는 유익한 것이 없지만은 결혼을 하도 안 하니까 걱정이 되니까 이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자, 주님께서는 보배로운 산돌이시고 우리가 그 돌에 부닥쳐서 오늘 구원을 얻고 예, 영생을 얻었고 둘째 신약 성도들에게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절 오늘 구절이 요절이라고 그랬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우리를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특권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것을 선전이라고 표현했지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간증하고 나는 참 하나님 잘 몰랐던 자인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이 구원 얻으니까 참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이걸 증거해서 또 다른 택자들이 주께로 다 돌아오는데 내가 쓰이는 도구가 되게 하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생의 귀한 가치입니다. 예, 귀한 가치예요. 거기에 가치를 둬야 돼요. 셋째로 우리는 특히 이렇게 살면서 특히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그렇게 말씀해서 오늘 제목대로 그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헌신이고 또 선한 일, 복음 전도의 일도 물론 들어가 있는 선한 과정입니다. 거룩한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돼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선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교훈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구원을 얻고 땅의 모든 것들이 헛된 줄 알고 주 안에서 새 삶, 영생의 삶을 얻게 하셨고 또 이제는 특권을 얻어서 하나님의 예,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소유된 하나님의 특별한 보화와 같은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현재의 삶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 되든지 우리의 생이 여기에 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